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도 많이 여기서 참석해서 오늘은 조금 쉽게 제가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집을 들어갈 때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곳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 아파트나 집에서도 열쇠보다 문에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자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도어가 생겼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이제는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나 이제 더욱 발달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패턴 이렇게 걸어놓으시죠. 걸어놓거나 또 지문 인식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비밀번호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하면 보통 사이트를 들어갈 때에도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이때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한 몇 가지로 이제 보통 정해놓으시죠. 정해놓고 이렇게 통일해서 쓰다가도 요즘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모아두는 뭐 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비밀번호를 쓰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가끔은 그 비밀번호를 잘 몰라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으시죠? 이게 무슨 비밀번호였더라 하고 다시 비밀번호 찾기를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들어가서 제 핸드폰 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를 찾게 되죠. 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주 가까이 접하게 되고 있죠.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뭐 드라마나 영화 또 여러 가지 소재에서 보면 이 비밀이라는 내용을 항상 소재로 담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밝혀지고 그것으로 인해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야기들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로는 기밀이죠. 기밀. 이렇게 비밀이라는 내용은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될 일들이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초등부 얘들아, 앞에 나오면 이제 같이 읽으면 돼. 알았지? 자,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첫 번째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아직도 드러내놓지 않으시고 감추어놓으신 비밀 하나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리고 감추고 싶은 비밀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숨기고 싶은 비밀, 나의 흑역사, 누구에게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아마 비밀은 한 가지쯤 있지 않을까. 우리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도 혹시 숨기고 싶은 비밀 있어? 있어? 비밀이야? 네, 비밀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이랍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감추어졌을까요? 아마 대략적으로 한 4천년은 넘게 이 비밀이 숨겨져 왔을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을 이제 창조과학으로 기준으로 했을 땐 AD 한 4천년여 전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보게 된다면 4천년 정도의 그 비밀이 숨겨져 왔죠.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실 만큼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밀. 이 비밀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조금씩 말씀하여 주셨죠. 힌트를 주셨죠. 근데 실제로 이 비밀을 감추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 그들에게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들이 있다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2장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비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화는 매우 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화를, 일반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또 보화라고 말하죠. 이 비밀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제 좋은 지식들을 이제는 걸러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지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큰 가치를 가지는 세대가 되었죠.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조금 더 그들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기도 하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선생님들을, 지혜로운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비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숨겨져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또 소유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 비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 27절입니다. 우리 1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비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것을 감추어두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때의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박사들은 점성가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관찰하고 또 많은 예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은 이번에 태어날 왕은 보통 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은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일반 왕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인 것을 그들이 별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헤롯 왕에게 매우 소란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비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화가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헤롯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헤롯에게는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사람들에겐 이 비밀은 아직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에게 감추었던 이 비밀은 지금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믿는 자들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이들에게도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는요, 바울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로 인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던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금 깨우쳐주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한숲교회에 들려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그토록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이 비밀을 이제 온전히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비밀을 이제는 깨닫고 삶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오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밀 중에 가장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비밀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요, 27절 이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알미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에 이제 내 인생에 실험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그의 영성 일기입니다. 그의 일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 3월 24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깰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일을 하거나 오락을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꼭 제쳐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성취하려는 이런 성찰과 노력을 어떤 이들은 비정상적이고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위험을 무릅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하는 이 일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회계일을 하는 사람이 회계일을 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가 계속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군중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온 인류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그래서 나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도달하기 쉬운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 동안은 결심함으로써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시간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시간의 결과가 영원에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프랭크 루박의 일기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의 일기를 보고 가장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선한교회,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매일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쓰는 것입니다. 매일 쓰는 것이죠. 이것은 큐티와는 좀 다릅니다. 매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았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일기로 쓰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영성 일기를 올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성 일기를 쓰다가 그만두고 쓰다가 그만두고 수차례를 그러다가 지금은 영성 일기를 저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쓴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성 일기를 쓰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주님을 거의 바라보지 못하고 지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일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써보면요, 제일 먼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깨닫게 된 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고백일 뿐, 주님과는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몸을 입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비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는 그 비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